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나서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개입이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기보다 그 내용이 많고 깊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이 울음 속에서 오늘 이 설교를 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시므온이 찬송합니다. 아직 예수님은 어린 아이입니다. 무력하고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고 물론 어떤 아직 계획도 의도도 성취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오심, 이 어린 예수를 본 시므온의 찬송과 고백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에게서 이루어야 할 일이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극대치, 우리가 요구하는 변화를 위한 능력과 권력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으로서 이미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인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동참하실 만큼 가치 있는 창조물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와 스스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정도에 하나님이 어떤 덧붙인 무엇을 주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을 만큼 인간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에서 이미 어떤 신적 내용을 본질로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 신적 본질의 어떤 것이 타락으로 인하여 분리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찾아오심으로 인간과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모습을 갖게 됐다.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진정한 내용과 그 목적을 그 이루심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 이미 그 구원은 시작되었고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조금 그 뜻이 좀 분명치 않으니까 구체적인 것으로 예를 이제 성경의 예를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그 삶의 본질적 그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중요한 성육신의 이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인생을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럴 때 섬기는 자로 불렀다고 합니다. 다스리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인간과 인생에게 허락하신 신적 본질에 속하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럴 때 섬기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럼 섬긴다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억울해합니다. 손해를 보아야 하고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만 예수님의 생애에서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제 뭐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압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표현을 들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결단코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더 많은 번식을 보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심으면서 버린다든가 억울하다든가 희생이라든가 권리를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에서 비껴간 것입니다. 씨를 심는 것은 희망이고 자랑이고 권리고 축복이고 승리입니다. 그걸 먹어버리는 것이 훨씬 소비이고 미련한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듯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표현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표현에서와 같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표현 때문에 사랑은 마치 그것도 어떤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보복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얻어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이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다시피 복수는 해도 그 복수를 해야 되는 원한이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다 경험하시다시피 여러분이 누구에게 당한 어떤 억울함을 상대방에게 동일한 상처로 돌려줄 수는 있지만 어떤 보복도 자신이 입은 상처를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더 가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인생의 그 놀라움은 우리와 동일한 환경과 시험과 도전과 조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당신을 순종시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삶의 방법과 원칙과 이해관계와 다른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목적하신 진정한 내용과 승리와 영광이 무엇이냐를 증언하고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이해와 하나님의 목적과 얼마나 다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하여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싸우고 보복하고 상처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큰 권력과 윗자리에 앉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신 이 문제를 간단하게 사랑이 증오보다 크니까 양보하는 것이 욕심내는 것보다 나으니까라고 관념론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계획과 뜻을 살아내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인간이라는 존재와 주어진 인생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예수의 생애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할 수 없는 큰 증거의 힘이 있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마는 그 죽으심이 간단한 죽으심이 아니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죠.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장 그 핵심되는 내용은 인간이 자신을 자기의 욕심과 이해의 관계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갈 수 있는 자리를 증언하는 데에 그의 죽으심에 진정한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변호하고 자기의 힘으로 치장하고 자기의 힘으로 지위를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에 자기를 순종시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세상이 그에게 준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은 뒤에 이렇게 평가됩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한 세상 자연인 세상인 자연인으로서의 한 존재로서는 죽음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어찌 보면 실패자요 패배자로 끝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약속하고 요구하고 우리 한 개인들이 욕심내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자 세상은 죽음밖에 줄 수 없는 인생을 부활과 영광으로 하나님이 결과시키더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죽음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부활과 영생과 영광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는, 존재의 가치는 여기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권세, 어느 권력,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허락한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기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위대함과 영광됨과 진실됨과 그 가치가 온 천하에, 온 역사에 증언되어 모두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로 돌아와 시므온이 예수를 보자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라는 고백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생을 살기 위하여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는 겁니다. 성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며 권력을 갖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 가장 큰 그 제자들에게 불러일으킨 의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사실이었죠. 아무런 세상의 권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의 충성과 열렬한 요구들에 대하여 그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그 괴로운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되 저들의 기대에는 타협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과 인생을 동참하셨다는 데 성탄절의 가치가 있죠. 예수님이 살아간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력한 어린아이로 태어나 세상이 주는 결국 십자가로 이 생을 마친 인생이 우리가 보자면 실망감, 무력함 혹은 어떤 의미 배신감까지도 다 감싸 안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부르심과 그의 목적하심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증거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성탄절을 맞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인생, 그 인간으로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걸으신 길, 그 마침내 얻으실 영광과 승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고 그 첫 열매와 증거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감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과 절망과 갈등과 고통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실패이거나 하나님이 외면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 소외와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현실에 우리 눈을 돌려서 지금 당하는 나의 고난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 모두 모든 것이 성육신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우리와 방불한 인생을 사신 예수, 결국 세상의 오해와 두려움과 배신과 시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예수. 그 생애와 우리가 방부를 하죠. 우리가 예수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 당하는 현실은 동일합니다. 예수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게으름과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그 약속으로 받는 보상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을 그가 찾아오시고 걸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신앙은 오늘 부닥치는 현실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꿋꿋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된 기쁨,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도전 앞에서 갈등과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의 현실이 세상의 결정, 세상의 보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약속,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존재와 생을 체휼하시는 승리케 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심사위원과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를 편들기 위하여 우리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믿음으로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확신이 여러분의 현실을, 신앙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귀한 성경의 증언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무력과 게으름과 미련함 속에 구원의 손길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나의 노력과 반응과 결심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오늘 말씀으로 확인됩니다.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위협과 나의 못난 것에 우리를 내어놓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우리를 붙들어 맬 줄 알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